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입니다. 18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를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집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갖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가득한 이 마지막 때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붙들어야 하고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어떤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지키라 이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예배하기를 힘쓰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코로나를 조심해야 하지만 이 코로나를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두아디라는요, 오늘날 터키 지역에 있는 아키사르라는 도시라고 합니다. 그 당시 이 두아디라는요 많은 무역상이 거주했던 무역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털실 제조업자, 아마포 제조업자, 외투 제조업자, 염색공, 제역업자, 옹기장이, 빵 제조업자, 노예 판매상, 청동 제작업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고 하죠.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나오는 자주 옷감 장사인 이 루디아도 이곳 두아디라 출신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 두아디라는 소아시아의 다른 도시들과 같이 우상 숭배가 만연하였습니다. 이 도시의 수호신은 신화, 음악, 예언이나 의술을 주관하는 신으로 추앙받던 이 아폴로 태양신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 두아디라에서 각종 이 경제산업, 이 제조업에 종사하는 이 조합들은요, 이 아폴로를 수호신으로 모셨다고 합니다. 즉, 이 두아디라에서 경제활동을 하려면 이 아폴로를 숭배하는 제사의식, 이 축제에 참석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상당한 불이익,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폴로 신전 외에도
아르테미스 신전, 삼바타 신전, 헬리오스 신전 등과 같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그 신들 중에 상당수의 신들을 숭배하는 신전들이 이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 우상 숭배의 도시에 이 두아디라 교회가 위치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18절을 보시면요. 그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두 눈은 불꽃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 모든 행동과 말과 그 중심을 예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발이 빛난 주석과도 같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크고 강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빛난 주석과도 같은 크고 강한 능력의 발로 모든 원수와 대적들을 밟아 부수신다는 말씀이죠. 즉 요약한다면요,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의인들에게는 상급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심판을 내리시는 심판주로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먼저 예수님은 이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그들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사업이라는 내 사업, 이 사업이라는 말은요, 흔히 일, 행위, 수고로서 수고로 번역이 되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모든 수고와 행위를 다 알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마지막 날이 되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무엇을 보고 우리를 평가하실까요? 무엇으로 우리를 평가하실까요? 믿음이죠. 당연히 믿음입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은 그저 입술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주여 주여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증명되고 나타나고 보여지는 믿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우리가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 모든 사람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 서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어떤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 구절을 보면요, 각각 보여주십시오. 구절 5장 10절 각각 뭐라고 합니까?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또한 주님 다시 오실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에 우리 또한 우리가 행한 대로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즉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데 이 믿음은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그들의 사업, 곧 수고와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마지막 날 주님은 이러한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두아디라 교회, 이 교회는 점점 더 주님을 향한 사랑의 수고와 섬김이 많아졌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점점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고 주님을 향한 섬김과 수고가 더 많아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주님의 칭찬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면 갈수록 식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 열심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수고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깊어지고 주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과 그 수고가 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열심이 있던, 주님을 향한 수고가 있었던 이 두아디라 교회에도 책망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외적인 열심, 수고, 헌신, 충성의 이런 모습들은 가면 갈수록 깊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내무에는 그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거짓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자인 이 이세벨의 꾀에 빠져 음행과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두아디라는요, 많은 무역상이 살고 있던 무역의 도시, 무역의 도시였죠. 직조, 염색, 피혁, 도기업들이 성행했으며 특별히 옥감 장사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가 배출한 유명한 여성 사업가 중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었죠. 루디아는 이곳 두아디라에서부터 빌립보까지 그 사업의 장을 넓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산업의 발달로 두아디라에는 오늘날의 노동조합과 비슷한 길드라는 독업조합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 두아디라에서 장사를, 경제활동을 하려면 이 길드라는 각종 그런 여러가지 제조업이 있잖아요. 그런 거기에 속한 그 길드에 가입을 해야 하고요. 또한 이 조합에서 절기마다 정기적으로 지내는 제사에 참여를 해야 했습니다. 두아디라시의 이 상인들은 두아디라시의 수호신인 태양신 아폴로를 잘 섬기고 이 아폴로 신에게 잘 보이면 장사가 잘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아폴로 신전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아디라시에 살면서 이런 경제활동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늘 항상 이런 우상 숭배의 갈등을 겪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것 잘 알고 있지만,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조합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고 경제활동을 할 수 없으니 늘 갈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있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은요, 이런 갈등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도시에서 경제활동을 하려면 이 길드라는 조합에 가입하지 않고는 할 수 없으니 눈 딱 감고 그냥 절한다고 생각하고 아폴로 신에게 절을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여서 번 돈으로 하나님을 더 많이 섬기고 헌금을 더 많이 하고 더 선한 일을 하자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이런 유혹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조합에 가입해야 하고 그 조합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우상 숭배에 참여해야 하는 것을 더 이상 우상 숭배라고 하지 않고 단순한 문화와 관습으로 치부하고 그것을 따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카톨릭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 제사를 종교 행위로 가르치지 않고 조상에 대한 예라고 가르쳤듯이 이세벨은 아폴로 신을 향한 우상 숭배를 관습 또는 문화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두아디라 교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세벨 얼마나 좋습니까? 장사를 하는데요.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라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우상이 무엇일까요? 만모니즘이죠. 아폴로, 제우스와 같은 신들이 아닙니다. 황제의 숭배가 아닙니다. 이세벨과 같이 돈을 위해서라면 신앙도 타협할 수 있는 만모니즘이죠.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의 우상이 지금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만모니즘이 만연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교회 근처에 빌딩이 싸게 나온 것을 이 목사님이 들으셨다고 보셨다고 해요. 그래서 당회에서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셨다죠. 빌딩이 싸게 나왔으니까 이 빌딩을 매입해서 나중에 팝시다. 그래서요, 실제로 빌딩을 근처에 있는, 교회 근처에 있는 빌딩을 싸게 매입해서 시간이 흐르고 그것을 팔아서 큰 이익을 남기셨다고 자랑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교회의 재산을 늘렸는데 이것을 보고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 목사님들도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주신 지혜와 방법으로 빌딩을 싼 가격에 사고 팔아서 돈을 남겼는데 무엇이 문제나는 것이죠? 이 돈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사용하면 선교에, 이웃사랑에, 복음 전파에 사용하면 되지 않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와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이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이렇다면 세상과 기업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업을 할 때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신앙도 내려놓는 분이, 사업할 때, 장사할 때는 좀 잠시 내려놓는 분이 계시죠. 불법도 마다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계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요즘 뉴스 미디어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죠.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분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분들. 예배를 드릴 때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지만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할 때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만모니즘의 우상이죠. 지금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의 우상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장사와 사업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던 두아드라 교회와도 같은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이세벨의 유혹 앞에서 많은 성도들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길드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아폴로 신의 축제, 그 제사에 참가하고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고 심지어 거기서 음행의 죄까지 짓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이런 거짓 가르침을 단호히 배격해야 합니다. 이익을 위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동조하고 세상과 어울려 살아가려고 하는 이 만모니즘의 우상을, 아니 다른 모든 거짓 가르침을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두아디라 교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러한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이 이세벨을 용납하는 것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거짓 진리, 거짓 사상, 거짓 가르침을 절대로 용납하지 말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이런 세속주의와 이런 물질 만능주의에 이런 우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거짓 가르침을 용인하고 용납하면 이것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타락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20절은요,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런 거짓 가르침을 교회가 방치하면, 용납하면 이 거짓 가르침이 하나님의 종들을, 충성된 종들을 꿰어 행음하게 만들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만드는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고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가 만일 거짓 진리, 거짓 가르침을 용납하면 이것이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고 세속화되게 만드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것보다 더 심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라 우상 숭배의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그들이 바로 회개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두아드라 교회에게 이렇게 친히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빛난 주석가도 같은 발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심판자로서, 심판주로서 심판하시기 위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히 그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라는 이 말은요, 한 번이 아니란, 한 번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지금 주셨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들이 회개하라고 예수님께서 권면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은요, 이러한 예수님의 권면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듣지 않고 거절하고 거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심판, 멸망이 아니죠.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는 끝이다. 우리 민족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지향이 아닌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임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잘못된 삶, 타락한 삶,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셔서 징계하시고 이 고난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이죠.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미래와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유혹에 빠져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있는 이들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권면하시고 말씀하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단 한 가지 이유죠. 그들에게는 신앙보다 경제적 이익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야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업을 이렇게 해야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권면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부와 성공을 얻기 위하여 신앙을 포기하고 세속을 따르는 삶을 선택하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선택과 유혹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물질을 쫓고 성공을 쫓고 행복을 쫓고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믿음을 선택하며 이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며 희생하며 살아가느냐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쫓고 성공을 쫓고 불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지금 당장은 행복이 있고 성공이 있고 부귀영화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멸망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보면 22절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권면하시는데 또다시 말씀하시는데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침상에 던지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침상에 던지신다는 것 이것은요, 질병으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상숭배의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자들에게 질병으로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종종 질병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주의 성찬에 합당하지 않게 참여한 자들이 병들고 심지어 죽기까지 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러므로는요 앞에 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성찬식에 참여할 때 자기를 살피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참여했던 자들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잠자는 자 곧 사망에 이른 자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징계를 내리시는 것 그것은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함을 아셔야 합니다. 징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매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가장 먼저 우리를 약하게 하십니다. 약하게. 어떤 뭐 육신이 약할 수도 있고요. 뭐 경제적이든지 어떤 면이지 우리를 약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약해지면 내 몸이 약해지면 이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 아닐까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나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징계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면요 질병을 주셔서 우리를 침상에 눕게 하신다는 것이죠. 고통 가운데 나의 잘못을 돌이켜 생각해보고 속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병을 통해서 질병으로 침상에 눕게 하시는데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성도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타락한 삶을 살아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23절을 보십시오. 본문 23절은 이렇게 말씀하며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돌이켜 회개하지 아니하면 침상에 던지시고 큰 환난 가운데 던지시고 또한 사망으로 그 자녀들, 자녀들이라는 것이요. 그 이 죄를 짓는 그 사람들의 자녀가 아니라 이 사망의 자녀들, 악한 자의 자녀들, 마귀의 자녀들, 죄를 짓는 자들, 그 자들. 그 자녀들, 곧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을 죽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심판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통해 우리를 징계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속히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셔야 합니다.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켜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참고 견뎌서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을 보시면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이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세상에 정복을 당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정복을 당하는 것이 왜 이기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박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이런 우상 숭배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을 때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핍박과 고난이었습니다. 불이익과 환난이었습니다. 경제적 불이익은 물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임까지도 당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실패와 굴욕이 성도에게는 승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은 이렇게 이기는 자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 구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에게 뭘 주신다고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이 세상에서는 패배자와 같고 실패자와 같을지라도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님과 같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본문 27절에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예수님이죠.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가 이기는 자, 곧 내 일을 지키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그 권세, 그 놀라운 권세도 이기는 사람, 이기는 자, 우리들이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보면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니. 할렐루야. 이기는 자, 무엇을 받는다고 말씀합니까? 심판하는 권세, 왕 노릇. 끝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이긴 자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영원토록 하늘 보좌에서 왕노릇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는 우리가 패배자처럼 보이고 실패자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의 마지막은 영광이요 승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떤 핍박과 유혹과 환란이 우리를 찾아올지라도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끝까지 잃지 않으시고 그리하여서 주님 다시 오실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시는 참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세상 방법과 세상 진리와 만모니즘의 그런 우상을 쫓아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유혹, 이런 삶에서 속히 돌이켜 회개하시고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